새벽을 깨우는 그대에게 새벽을 깨우는 산돌가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산돌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제어하시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쳐내시는 분이십니다. 12년간 혈루병을 앓았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고칠 수 없었던 여인, 가지고 있던 돈도 다 써버리고 자신의 병세는 더 악화되어 버린 그 여인, 그러나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올 수 있다는 간절함,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 그 믿음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슬픔과 서러움과 아픔을 한꺼번에 날려버리게 되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옷을 만진 그것은 다른 손길과 다르다는 것을 말이죠. 예수님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나가게 했던 것은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죠. 간곡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곡한 부탁을 듣고 같이 길을 나서신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살리겠다는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아야 한다는 한 여인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죠. 나의 간절함은 어떤 수준일까 생각해 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나에게 신앙은 얼마나 간절하고 간곡한 것일까? 되새겨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절대 지나치실 수 없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한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던 중에 12년 된 혈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에게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하게 되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회당장은 할 말을 잃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마 온몸이 떨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내 아이가 죽다니,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아니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갔다면, 중간에 12년 된 혈루증 환자 그 여인이 방해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야속하게 들립니다. 아이를 고쳐달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청했는데 중간에 일이 지체되어 아이를 고칠 시간을 놓쳤으면 먼저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아이가 그렇게 되어 말을 못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위로의 말이라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알고 계신 것처럼 너무나 차분하시죠? 너무나 평온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잔잔하게, 아주 단호하게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회당장 집으로 가죠.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3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수근거렸죠. 그리고 비웃습니다. 아이가 이미 죽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 3명 그리고 부모와 함께 아이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무슨 일입니까? 12살 된 소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걸어다닙니다.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것도 그냥 놀란 것이 아니라 크게 놀라죠. 42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좀 더 쉽게 말하면 기절초풍했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놀랄 수는 없다는 표현입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을 완전히 뒤집으신 거죠. 예수님은 죽음마저도 정복하신 것입니다. 몇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 모든 과정 중에 아버지 야이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데 아무 느낌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야이로가 이상할 정도로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따지지도 않고요. 아이가 죽었다고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통곡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차분하게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믿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믿지 못할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순간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묵묵히 예수님 하시는 일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안에 잠잠한 믿음도 같이 있었던 것이죠. 큰 일 작은 일 가르지 않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저의 마음과는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저의 마음도 저의 신앙도 이렇게 차분하고 잠잠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차분함인데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죽음도 예수님의 그 생명의 손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의 외침처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라고 죽음을 노려보시는 듯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명으로 죽음을 덮어버리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삶이 있고 죽음이 있고 또 다시 삶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향해, 오히려 절망을 향해, 오히려 좌절을 향해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만 이길 수 있다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산돌가족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기도한 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는다고 내 마음이 들쑥날쑥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길이 없는 것 같은 처지에서도 야이로처럼 예수님처럼 차분하고 잠잠하고 단단하게 앞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문제는 높은 파도가 아니라 출렁이는 내 마음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파도가 높다고 제 마음도 출렁이지는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차분하게 단호하게, 야이로처럼 잠잠히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제어하시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쳐내시고 마침내 죽음마저도 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차분하게, 잔잔하게, 단호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